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곧바로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죠. 운전할 때 한 사람은 브레이크를 막 있는 힘껏 밟고 있는데
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또 가속 페달을 꾹 밟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 경제에서 정부랑 한국은행이 딱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두 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현성 총재가 이 결정을 설명하면서 홈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6번이요?
네.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 속담을 좀 뒤집어서요. 물가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오르기 전에 지금 호미로 싹을 잘라내겠다. 뭐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와, 관례를 벗어난 아주 강한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발표가 기획예산처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산안이요?
네네. 박홍근 장관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그러니까 800조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비유대로 한국은행은 금리라는 브레이크를 막 밟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이라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격 아닌가요?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은수 서울대 교수가 딱 그 부작용을 경고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한 건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K자형 양극화요?
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물가 상승이 올라타서 혜택을 보지만 빚내서 생활하는 서민들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빚더미에 눌리게 되는 구조죠. 물론 신 총재는 정부 재정 지출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면 꼭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당장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의 지갑 사정,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보면 신 총재 방어가 좀 무색합니다. 2분기 실제 근로소득이 마이너스 2.1% 하락했거든요.
물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못 따라간 거죠?
맞아요. 소득 증가액이 평균 23만 원이었는데 이 디테일이 좀 씁쓸합니다. 그중 15.8만 원이 고유가 지원금 같은 정부 이전 소득이었어요.
내 힘으로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나라 돈으로 메우고 있다는 증거죠. 고용질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7월 늘어난 일자리의 65%가 임시 일용직이었습니다.
아, 단기 알바만 늘어난 셈이네요.
네, 게다가 임금 인상률 격차도 심각한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보면 지금 물가 상승률 3.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참, 실물 경제가 이렇게 팍팍한데 이걸 풀어야 할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노선을 두고 아주 파열음이 크더라고요.
네, 어제 여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전 대표가 정면 충돌을 했죠.
아, 그 워크숍 사건이요?
네네. 김민석 대표가 작심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론자라고 저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의 낡은 ABC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ABC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민생 확장, 유능, 이거 맞죠?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0.2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세대적 변화를 강조했거든요.
잠깐만요. 0.2동이라는 게 당장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냥 뭐 단순한 합당이나 연대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사격할 때 조준경 자체를 새로 맞추듯이 당의 이념적 무게 중심 자체를 중도로 아예 구조적으로 옮겨버리자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위기감이죠.
아,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 정체성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겠네요. 강연도 중에 퇴장하면서 막 마이크 독재다, 무례하다 비난을 퍼부었잖아요.
네, 엄청 화를 냈죠.
근데 이런 혼란 속에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좀 조용해요. 트위터, 지금은 X죠. X 업로드 건수가 6월, 7월엔 80건대였는데 8월 들어서 31건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40% 아래로 붕괴하거나 간신히 50% 턱걸이하는 상황이잖아요. 참모진 쪽에서 소통 방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조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특검 철회나 연임 불가 선언 같은 초강수 처벌 없이는 안 통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 밀어붙이던 그 조적기소 특검법 기류도 확 변했죠. 김한규 의원이나 박성준 대변인 발언 들어보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슬금슬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시켰다가 지지율 폭망할까 봐 우려하는 거군요. 여당이 이렇게 좀 꼬여있는 사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표까지 등장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결속을 다졌어요.
네, 야당은 일치단결을 외치고 있는데 정치권 사법 이슈 하면 또 이 뉴스를 빼놓을 수 없죠. 정부가 배임죄 폐치 혹은 면소를 추진한다는 건데 타이밍이 좀 묘합니다.
아, 경제계에서 계속 주장하던 그 배임죄 폐지요?
네네. 청와대에서는 이게 취임 전부터 가졌던 소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하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근데 전면 폐지해버리면 권력형 비리나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오해를 살 만한 타이밍이긴 하죠. 반면에 과거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아주 단호한 판결을 내린 소식도 있습니다.
네, 국회 진입을 지시했던 김연태 전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죠.
12년이요? 무겁네요.
네, 재판부가 아주 분명하게 명백히 불법인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를 했어요. 경영신문이나 한겨레 사설에서도 그 상명하복을 핑계로 내란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군요. 자, 시야를 밖으로 좀 돌려서 글로벌 테크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이 다 빨려 들어가는 AI 산업, 이 거품 논란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속도인데요. 올해 AI 기업들 부채 규모가 6천억 달러, 내년은 1조 달러가 예상됩니다.
1조 달러요? 세상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걸 두고 아예 광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파산 대비 보험까지 등장했고요.
근데 또 엔비디아 실적 같은 거 보면 거품이라고 하기엔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2분기 매출이 962억 달러, 영업이익률이 66.5%고 내년 매출 7천억 달러를 장담하고 있던데요. 버블을 두고 긍정신호 4가지, 경고신호 4가지가 팽팽한데 지금 기업들이 약간 안전벨트 없는 로켓에서 너무 비싼 티켓을 끊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4가지 팩트로 딱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신호 4가지는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인프라 수요 폭발, 뭐 생산성 향상,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경고신호 4가지는 천문학적 부채, 실질적인 수행 모델의 부재, 기술 노후화, 그리고 규제 리스크입니다. 특히 기업들끼리 서로 보증 서주고 돈 빌려주는 순환금융 규모가 벌써 천억 달러를 넘었어요.
아, 자기들끼리 돈 돌려막기를 하는 거군요. 수익 창출 모델이 없으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막대한 자본 속에서 빅테크 기업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가 꼼수 합의를 했다면서요?
네, 뉴욕타임스 폭로인데요. 메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12억 달러 합의금을 내기로 했는데 아주 교묘한 물귀신 작전을 썼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요?
네. 최대 경쟁사인 유튜브랑 틱톡이 각각 50억 달러씩 내야만 자신들도 합의금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타사가 동의할 때만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명분만 청소년 보호고 사실상 경쟁사들한테 비용 강제하려는 셈법이네요. 전문가들이 담배 회사의 홍보 캠페인이라고 비판할 만합니다. 근데 AI가 불러온 문제가 이런 버블이나 도덕성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기후위기랑 사회 인프라를 아주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네팔 홍수만 봐도 불과 30분 만에 수위가 9m나 치솟았습니다.
30분 만에요?
네. 히말라야 빙하가 급감한다는 데이터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블랙홀처럼 따라들이니까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왔잖아요. 정부가 첨단 산업 용수 확보 명분으로 댐을 5개나 새로 짓겠다고 추진 중인데 충남 청양군 지천댐 같은 경우는 인구 3만 명 지역에 38만 명분의 물을 가두는 댐을 짓는 거라면서요?
네, 여기서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대하는 쪽은 실제 용수 수요도 확정 안 됐는데 주민 동의도 없이 환경 파괴 부터 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고요. 찬성 쪽은 기상재해 맞고 첨단 산업 살리려면 대규모 댐 짓는 거 외엔 대안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하겠네요. AI 관련해서 빌 게이츠 경고도 흥미롭더라고요. 일자리 소멸, 무기화, 인간관계 대체 위험. 이렇게 세 가지를 짚으면서 좀 독특한 제안을 했죠.
네, 로봇셀뿐만 아니라 토큰셀을 전면 도입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게 인간 전용 구역, 그러니까 휴먼 리저브들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간 전용 구역이요? 아,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공간이요?
네, AI가 인간의 정서적 교류까지 완전히 다 대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 법과 제도로 철저히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와,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나오네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주목할 만한 소식 짧게 두 가지 더 짚겠습니다. WHO가 노화에 대해서 내재 역량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내놨다고요?
네, 내재 역량은 단순한 질병 유무가 아닙니다. 인지능력, 이동성, 활력 이런 종합적인 성능을 보는 건데 겉으로 안 아파도 이 내재 역량이 떨어지면 노화에 따른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북미 무역전쟁 상황도 짧게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전쟁으로 으르렁대는 사이에 정작 어부지리로 북미 시장 점유율을 챙기고 있는 건 중국 전기차들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맹국끼리 싸우다가 적국 배만 불리는 셈이죠.
참, 경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부부터 막대한 댐 건설을 요구하는 빅테크, 그리고 동맹국 간의 무역전쟁까지 모든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